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크리스천에게 기도는 호흡과도 같습니다. 기도가 없는 기독교인의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이라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정의를 낼 수 있는데 그를 따르려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분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의 존재하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의 선하심과 경이로우심을 찬양할 수 있으며 그분의 축복을 바라고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데 보통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가요? 짧게 답한다면 예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우리는 같은 기도 제목을 위해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또 오랫동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또 질병의 치유를 위해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또 직장을 위해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녀를 위해 또 이미 결혼한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얼마나 오랫동안 교육 전도사를 위해 기도해 왔으며 지금은 다음에 정년퇴임을 하실 김목사님의 자리를 넘겨받을 만한 새 목사님을 위해 얼마나 기도해 왔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러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주시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에 우리의 기준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두 가지는 마태복음 20장의 예화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은 긍정적인 답변인 예스입니다. 그것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두 눈먼 사람의 요청에 응답하시며 그들이 바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시력을 회복시켜달라며 그분의 자비를 구했으며 그 자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축복하심에 기꺼이 감사하며 찬양하기 마땅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바, 소망하는 바를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시력을 찾게 된 그 두 눈먼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 같이 우리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뻐함과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그것을 기뻐함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하고 다짐한 것들이 있나요?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시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한 기도하시면서 이런 다짐을 하셨나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하신 적이 있나요?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구하며 그 아들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을 왜 그렇게 간절히 구했을까요? 만약 아들을 구하는 기도가 그렇게 소중했고 그 아들이 유일하게 한나가 원하는 것이었다면 그녀는 왜 하나님께 그런 소중한 아들을 드린다고 했을까요? 어떻게 한나는 졌을 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후 그녀가 그의 남편과 함께 1년에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실로에 방문할 때만 사무엘을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나쁜 엄마라서 그렇게 행동했던 걸까요? 그녀는 자식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브린나가 자신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자로 취급하는 게 싫어서 그저 아들을 바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을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한나는 사무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받게 된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예를 들어 제 아내가 저에게 좋은 선물로 지갑이나 셔츠를 선물했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그 받은 선물들로 인해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겠지요. 만약 제가 저에게 준 그 선물들을 더 좋아하고 아내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옳은 것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장난감을 선물 받았을 때 그 주신 아버지를 잊고 장난감에만 집중할 때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주신 선물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토록 바라던 선물을 받은 뒤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저 구석으로 밀어버리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보다 그 응답해 주신 것에 집중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자동 판매기쯤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동전 하나를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나오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하고 허락하심에 한나와 같이 아들을 드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 뜻에 부합해야 하고 이기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허락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약속드렸던 것을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응답하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천성적으로 현실성이 없고 꿈 같은 상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생각하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통해 구한 것을 얻기는 했지만 오히려 상처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여러분을 상처받게 한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왜 우리를 아프게 할까라고 의아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단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찝어내어 우리말의 실수로 우리를 골탕먹이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신령한 것, 선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돕는 것들, 지혜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들은 우리를 더 거룩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울 텐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루아침에 더 사랑이 많고 더 지혜롭고 더 신실한 성품으로 변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는 아마 우리의 죄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더욱 깨닫고 우리의 죄성이 더욱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적은 용서를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네. 따라서 그분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타락함이 넘침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아픈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겪는 아픔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문제를 겪어가고 있는 중에 우리는 많은 곤란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간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길러내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육신이 운동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 또한 그에 맞는 운동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령 금전적인 손해를 얻게 되거나 통장에 돈이 바닥이 나거나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금전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어 성경 공부 모임에서 중국의 복음을 전파했던 영국 선교사 허슨 테일러가 겪었던 금전적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그 경험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은 그가 중국으로 선교사역을 떠나기 전에 일어났으며 그의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주일날 밤에 마지막 예배를 마친 후에 한 10시 정도가 되었을 때 한 가난한 남자가 찾아와 죽어가는 자신의 아내를 위해 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남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테일러는 그의 가족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의 아내는 막 출산한 직후이며 그날 밤을 넘길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테일러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은 하프파운 동전이 당시에 빵 10개 정도로 살 수 있는 값어치였습니다. 그 동전 하나가 전부였고 그 돈은 테일러가 딱 집에서 그날 저녁과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해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녁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하프카운의 동전 하나가 더 작은 단위로 여러 개의 동전이었으면 이 가난한 가족들과 함께 나눠 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고민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전을 주고는 그 이후에 자신의 상황을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가 자서전에 고백한 것에 따르자면 그는 그 주머니에 돈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 남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4-5 명 정도의 배고픈 아이들과 그 가난한 아이들의 어머니가 생후 이틀 정도밖에 안 된 갓난 아이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배고픈 가족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스스로도 위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그 가족들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늘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무렵 그는 이런 위선자 같으니라고 자신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하프크라운 동전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신을 보며 하나님을 친절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기도는 늘 그가 즐거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며 한 번도 말문이 막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라고 기도를 시작했고 그의 양심이 그를 질책하며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고니 그 화끈한 동전을 주머니에 간직한 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니? 어찌되었던 그는 기도를 마쳤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선교사에게 그가 자기의 가족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허슨 테일러가 말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기 주머니에서 천천히 그 동전을 꺼내어 그 가난한 가장에게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가 가진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마음은 너무나 가벼웠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에게 자신이 가진 전부인 동전 하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까지 자신의 양심과 싸웠던 이 내적 갈등은 그에게 아주 불쾌한 경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괴로운 응답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한 것을 구하기를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때로는 상하게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시에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인가를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어떠한 고통을 동반하게 되는가가 궁금할 뿐입니다. 이렇듯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고통과 불편함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중 일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오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두 번째 종류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요구에 네, 응답하신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녀는 그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그분께서 노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될 때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 노라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응답 역시 우리에게 매우 정당하고 적당한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열렬한 기도와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심지어 왜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들을 그분의 선택된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그분의 선택된 자녀인지조차 의문을 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가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좋은 선물들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좋은 선물이란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따른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좋은 선함의 기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지요? 이제 우리가 다같이 말씀을 보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지 못한 이유는 주님께 구하지 않았거나 또는 잘못 구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나왔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선하고 온전한 것들을 구할 수 없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마치 자신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요구한 세베대의 부인처럼 우리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요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는 이유는 먼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그 상황을 벗어나 그 상황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이고 그저 우리가 느끼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토대로 주님께 요구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본성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따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죄악을 품다라는 말은 악함을 소중히 여긴다고 해석해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우리의 내적 욕망, 꿈이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세베대의 부인의 요구 안에 숨어있는 진짜 동기가 바로 그녀의 자녀들을 높이는 것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들만을 섬기기 위한 그런 요구를 들어주시는 요구는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들을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면 아팠을 때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다른 아픈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이나 선물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전적으로 의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아마 7절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육체 안의 가시가 하나님께서 그가 불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가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고백하였습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시면 바로는 하나님께 그 육체 안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간청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바울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그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도리어 기뻐하였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중 자신의 아픈 몸이나 어려움, 고난 그리고 약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소규리 문답 강의의 첫 문항에 나오는 사람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이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만약 우리가 우리의 고난이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기꺼이 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과 곤란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으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을 요구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삼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의 효력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불치병에 걸려 의사로부터 시한부 통보를 받은 한 젊은이를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가여우라 저렇게 젊은 사람이 딱하기도 하지 라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효과적인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만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 몇몇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읽으시면 불가능해 어떻게 산으로 믿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겨주실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1920년대에 중국, 캄보디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큰 붕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중국계 보험전도사 송유한 박사는 믿음 치유 사역을 하는데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송유한 박사님은 그의 사역을 눈에 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복음 사역을 그저 아픈 몸을 고치는 데만 집중하고 영적인 치유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가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치유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의 그러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렬한 기도에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응답하실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어떨까요? 우리는 바울이 그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의 태도와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4절에 기록된 다윗 왕의 경우가 그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 전반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아이의 아내가 다윗에게 난 아이를 여호와께서 친심에 친히 안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아멘. 2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제 24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 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멘. 다윗은 그의 요구가 거부되었으니 나타날 때까지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변한 이후에는 그는 자신의 몸을 씻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가 원하던 대로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주 여호와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며 이 사무엘하 12장을 살펴보면서 우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이라고 불리는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잉태된 아이를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시고 24절을 보시면 다윗에게 그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다리라는 응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기다리라고 응답하실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노인지 아니면 아직 기다리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몇몇 노오라 하시는 응답은 매우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문이 닫혀버리거나 또는 다윗의 경우와 같이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과 같이 매우 분명한 끝마침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와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요. 어떤 경우에 노라 하시는지 응답은 그리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아서 이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의 기도가 적절치 않아서 들어주시지 않는 건지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노인지 기다리라인지에 대해 분명한 구별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노라고 생각하기보다 기다려라 라는 응답일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천성적으로 참을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다림은 매우 힘든 일이지요.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에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늦다 하여 어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기 때부터 기다리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그 아기들이 배고프거나 기저귀를 갈랄 때 어떻게 오시는지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세상 떠나가는 통곡하기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합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내하며 주님을 믿으라 하십니다. 시편 37편 7절의 전반부를 보시면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라고 하였고 이어서 9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안에 많은 구절들이 우리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고 경건한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라면 왜 우리는 기다려야 할까요? 혹시 그 기간 중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가르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전에 우리로 먼저 배울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릴 때 우리는 주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 마음을 열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전 생각에 집착하여 고집스럽게 우리의 눈을 뜨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들을 거부하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내하라 하시는 것의 또 다른 이유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를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구절을 말씀하시면 그 구절 말씀에 따르면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남자의 나이는 적어도 3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청년이나 소년이라고 기록되었겠지요. 여러분은 그와 그의 부모가 지난 30년간의 그 치유를 위해 한 기도나 또는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어서 그로 앞을 보지 못하게 하였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지를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맹인이었던 남자의 30년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그 맹인인 자신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의 교재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과 우리들의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만약 그러하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사용하시면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많은 다른 이유들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와 같이 사단이 조장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욥이 기도하러 하나님께 그의 고난 가운데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며 기다릴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베푸시려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많은 이유들을 알게 되었음에도 기다림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다림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먼저 시편 37편 3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며 거기서 어떻게 기다리라고 가르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3절 말씀에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해야 하고 여호와를 기뻐해야 하고 또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하며 마지막으로 7절에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의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의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의뢰해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더 깊이 의지할수록 우리는 그분과 더 많이 기도를 소통하려 할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 더 많아질수록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신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아직 허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테일러의 마지막 남은 팝크라운 동전을 그 가족에게 전해준 날 밤, 테일러는 기도 중 잠언 19장 17절에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셨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주님께 그 갚아주심을 더디게 하시지 마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다음날 저녁에 아무것도 먹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에게 집주인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우체국 소인과 보내는 사람이 매우 희미하게 남아있어 잘 알아볼 수 있는 손편지가 하나 들려있었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추측할 수도 없었지만 그는 건네어진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종이에 쌓여진 한 쌍의 어린이 장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장갑을 집어들자 그 속에서 한 동전이 떨어졌는데 당시 빵 20개 정도를 살 수 있는 빵 40개 정도를 살 수 있는 그런 값어치에 해당하는 동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시간 빌려주시고 그것의 400%를 돌려받은 것이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코 파산하지 않은 천국은행에 자신의 수입과 가진 것을 모두 저축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그는 평생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삶 속에서 겪은 많은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의 경험들이 그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그는 중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할 때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의뢰, 의지하며 극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선하심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부유함이나 그들의 지위, 물질적 소유 등 이 세상에 속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즐거워하고 결코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을 찾아서 찾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지상의 금은 보화들을 추구하며 살다가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세상의 보화를 추구하며 살아온 그의 마지막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무의미한 것이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마저 헛되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그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할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지난날에 그리고 교회의 역사 위에 나타나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에너지를 다해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시라는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우리의 길이란 우리의 시간, 주의, 생각, 감정, 그리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해서 주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던 여러분의 관심들, 걱정들, 그리고 염려들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걱정과 염려들을 주님의 전능하신 팔에 맡긴다고 부르짖으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주장하며 아멘으로 기도를 끝마치면서도 뒤돌아서는 그 즉시 다시 그 일을 신경 쓰고 염려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긴 뒤에도 우리는 생각과 에너지를 투자하여 그 일을 여전히 신경 쓰고 있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긴 후에는 기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잠잠함 곧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다면 우리 주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는 안심하고 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빌려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얻는 평강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전적으로 선하고 좋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오는 안심. 우리 안에 그러한 평강과 안심의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우리가 고통받는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목사이자 작가인 네 구하기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 아버지, 만약 이 문제, 고통, 질병 또는 상황이 내 삶이나 다른 사람의 삶에서 당신의 목적과 영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것을 가져가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그분 안에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너무 지쳐서 다음날이 안 올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성경을 열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한 팔에 의지하여 그 속에서 회복되어서 계속 그 상황을 헤쳐나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연료가 완전히 다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을 찾으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연료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황 속에 계시다면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와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그분께 간구한다면 그분은 그것을 허락하시고 응답하실 것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분을 더 잘 알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함을 통해 그분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소망하는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고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